감독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려 모든 위엄으로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작년 5월 워싱턴 DC에 사는 어느 목사님 댁을 방문해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알게 된 목사님인데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분입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게 온유하시고 점잖은 분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화제가 자녀들에게 옮겨가게 되어서 저는 당연히 물었습니다. 지금 딸이 어떻게 되었냐고. 우리 딸보다 몇 살이 위인데 시집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없이 어색한 미소만 짓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저와 집사람이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만 계속 기다리고 있자 사모님이 마지못해서 정적을 깨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직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혼해서 결혼한 곳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다 좋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가 어찌 그런 폐륜아가 될 수가 있는가. 특별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가. 어찌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런 불명예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가. 많은 의문들이 있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곧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많이 존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천하의 바람둥이라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매년 설날에 세배드리러 목사님 댁에 가면 그 목사님은 자신의 셋째 딸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리더들의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권위를 잃었다는 의미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면과 충고와 훈계와 징계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 슬하를 떠날 때가 되어서야 부모님 말씀에 이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사춘기가 되어서야 조금 부모님께 불공손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아니 어린 나이들도 부모님에게 대들고 말대꾸하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것을 보고도 부모가 매를 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혼을 내야 되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주고 평생 기억할 교훈을 뇌리에 새겨주어서 악한 버릇의 틀이 잡히지 않도록 고쳐줘야 하는데 자녀를 마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만 합니다. 때가 되면은 고쳐지겠지 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남들과 사회에는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자녀들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 슬하를 떠나기 전에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권위자를 통해서 삶의 모든 중요한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삶을 습득하는 습관이 들어야 하는데 이 필수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기에 그 개인의 삶을 보면은 미서러블하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못하고 남의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권위가 없기에 당연히 교회에서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의회와 재직회에서 권위자들에게 대들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인도자에게 야유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는 목사를 못 들어가게 몸씨름을 하고 예배당 안에서 한 패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다른 패는 교회당 입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에 교양 있는 사람들도 버리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법정까지 문제를 끌고 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모습들이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는커녕 악취만 풍깁니다. 도대체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는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 하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서부터 보시면은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교회 감독, 곧 교회 목회자와 장로가 되기 원하는 것은 참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한 후에 감독 후보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열거하는데 먼저 개인적인 자질을 열거합니다. 2, 3절을 보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하고 근신할 줄 알아야 하고 존경받을만 해야 하고 손님 대접을 기뻐해야 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난폭하지 않고 온유하고 남과 다투지 않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외에 감독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자질 셋 가운데 하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합니다. 여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은 물리적인 집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집과 또 모든 부동산 재산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가족 관계를 또한 포함합니다.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원어 표현을 보면은 rule, 지배한다, 통치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NIV 성경이 번역하듯이 잘 매니지한다, 관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이라는 표현은 아름답게 누가 보아도 보기 좋게 가정을 운영하는 자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 집을 잘 운영하면은 빚이 없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운영했기에 빚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 하나를 꼽아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녀를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단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표현을 가깝게 번역하면 모든 위엄으로입니다. With all dignity라는 말입니다. ES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어린이들을 수식하는 자녀들을 수식하는 표현인지 아니면은 그 부모를 수식하는 표현인지 위치상으로 보면은 모호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고 뒤에 나오는 이 dignified라는 단어가 쓰인 모든 예들을 보면은 부모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ESV 성경이 옳게 번역을 해놨고 제 영어 제목을 ESV 성경에 따라서 그대로 잡은 겁니다. 여기 모든 위엄으로라는 말은 동요되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위엄으로 자녀를 복종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협박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사탕발림을 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애골복골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평범하게 조용하게 한마디만 하면은 자녀는 자녀가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독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자라야 할지니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자격이 다 무자격자들입니다. 왜? 자녀 컨트롤을 못해갖고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교회에서 장로를 하겠다고 그러고 목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안수집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자격은 꼭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요구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자격을 나열한 디도서를 보고 다른 모든 곳을 보면은 여기 말씀은 안수집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의아해 할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교회를 섬길 리더를 뽑는데 왜 후보자의 가정을 보는가? 아, 교회하고 가정하고는 다른 건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잘 섬기면 되지 왜 그 사람 개인 생활을 들여다보는가?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5절에서 괄호 속에 덧붙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의역을 해놨는데 원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리요? 똑같은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집과 같은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안 되는 집에서도 리드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수십 명, 수백 명 모인 집에서 리드할 수 있으리요? 자기 피붙이조차도, 자기 새끼조차도 복종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자기와 아무 연관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견이 다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으리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적은 일을 잘하는 자의 잘하는 것이 입증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는 이 원칙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원칙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잘 아는데 주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맡기시고 타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회개를 해봅니다. 그때 두 달란트 갖고 장사를 잘 해서 매니지를 잘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님께서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다섯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뿐만 아니라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갖고 장사를 못해서 한 달란트 남겨놓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갖춘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은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잘할 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시작할 때 무엇을 보느냐?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을 잘 매니지를 하는가? 특별히 부모의 권위에 자녀가 잘 순종하도록 가르쳤는가? 이거를 보고 교회의 리더를 세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리더들의 문제는 2, 3절에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그 자격은 잘 갖췄습니다. 4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보기에는 유자격자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의 두세 자녀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조차 교회에 다니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장로와 안수집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한다면은 모든 직분자들 추천할 때 그들의 가정을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후보자가 집에 가게를 잘 매니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자인지 봐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을 때 나중에 교회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고 목회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큰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 권위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정부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권위를 따를 때에만 관련된 지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도제는 전문가의 권위를 신뢰할 때에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경험 있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만 옳은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경험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권위에 의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과 지식과 삶을 의존해야 됩니다. 복된 인간의 삶은 권위의 기반을 전제로 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 누구나 현재의 자신이 있게 된 것은 다른 권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권위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징계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 살 때는 고쳐줘야 됩니다. 삶의 중요한 원칙들을 어기고 경계선을 넘어갈 때에는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집에서부터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몰라서 잘못 살 때에는 경고를 해주고 알고도 계속 잘못 살 때에는 고쳐주고 그러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거 사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미워하면 그저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줄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시면 부지런히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받은 자녀들 강건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의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독재가 문제였는데 오늘날은 아버지의 방치가 문제입니다. 애들이 하달란 대로 다 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부모가 애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자기 자신을 기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자기 중심적인 애, 버릇 없는 애들로 다 자라가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 사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해 줘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결정을 하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자녀 징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부주의해서 성질이 고약해서 물건을 계속 떨어뜨려서 던져서 망가뜨리면은 절대 사주지 말고 없이 지내게 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밥을 제때 먹지 않으면 굶게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차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시종일관하게 짧은 기간 동안 지키면은 자녀들이 평생 동안 혼동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종아리를 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매를 쳐야 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diligently, promptly, 즉각,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를 매를 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가 감정을 잃고 자녀를 때리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자녀도 난폭한 자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며 시종일관하게 사랑으로 매를 칠 때 그 매는 자녀의 인격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게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적인 아동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징계하지 않아갖고 자녀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자신도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수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과 다윗 왕입니다. 엘리는 징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임무 가운데 하나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이 성전 안에서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된 것을 다 안다는 것을 자신에게 얘기했을 때 아들에게 메카리 없이 훈계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저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물론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잡아놓고 징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신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집은 엘리의 집을 가리킵니다.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고도 자식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은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 네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같은 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성막 앞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권위자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것은 구약에서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권위자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권위자에게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가르침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주님이 오셔갖고 기존 질서를 파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로마의 악한 정부가 있었지만은 그 전복시키라고 열심당원에 가입해갖고 혁명으로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에센족속들과 같이 너희들 세상이 다 타락했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혼자 살라고 동굴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죄된 세상이지만은 그대로 살라고 로마 황제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헤롯 왕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믿으면은 우리는 두 다른 세상에 산다는 것을 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죄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전복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곧 세금 낼 거 다 내고 특별히 로마서 3장을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 원어 표현을 보면은 ordained of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해서 제정하신 것이니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악한 자의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하물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비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사실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자들 그들에게 잘 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가정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 예수님이 와서 강조하신 것은 권위자, 사람들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려라. 또 밑에 있는 사람들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자녀를 징계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 아기를 보면은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에 당연히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사환들이 주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수천 번 경고하시는데 수많은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데 우리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권위가 다 추락하고 가정에서도 추락하고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단체로 타락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녀들은 부모가 주체할 수 없게 되고 회사를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경건한 습관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문제아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회 질서에 근원적으로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부모의 징책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보았듯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 가운데 하나요 사형에 처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천 부모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도 복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책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성경은 자녀를 징책하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8절을 보면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직역을 하면 네 아들을 징책하라 징책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젊었을 때 세상에 취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장관하고 차관하고 오만 가지를 다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4, 50년 다녔는데 여전히 평신도로 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했냐?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을,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오는 말씀 얘기하듯이 안수집사, 또 그런 직분이 없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고귀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오늘 제목, 설교 제목대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모든 위험으로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일,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남을 복되게 하고, 직장에서 남을 복되게 하고, 사회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뇌리에 쨍쨍 울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의 죄된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가정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모든 권위로 잘 순복해 함으로써 가정이 아름다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